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을 들어서 저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없음을 아옵나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곤고하고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의 절정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이제 룻기도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성경이 이들이 돌아온 때, 시간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고 그래서 이삭 줍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섭리에 의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염려하며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는 그 밤에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에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시키길 원치 않았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스토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지난 5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 공적인 일이 진행되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권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때 그 친족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신발을 벗어서 증표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또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또 이방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합법적인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진행되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살펴볼 때에 그것이 율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공적으로 잘 처리된 것을 볼 때에 그 일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며 또한 아름다운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그 일을 진행시킨 보아스와 룻을 칭찬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또 14절에는 이들의 결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이제 그 성읍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4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난과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이 미망인이었던 나오미는 이제 룻이 낳은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룻을 묘사할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 오벳. 얼마나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웠으면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제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남의 밭을 떠돌며 눈치를 살피며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였던 가난한 이방 여인이 이제는 가장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그 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추수 밭의 주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와 같은 완전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때와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모압 땅에서 세 남자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 룻기는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어둡고 암울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체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1장에는 모압 땅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밭으로 인도되고 타작마당으로 인도되고 이제 4장에 보시면 집, 성이라고 하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그 장소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제 찬송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한 성읍 사람들은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한숨과 신음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시편 23편의 그림을 우리는 이 룻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돌아왔던 두 가난한 여인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초소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그 앞에는 결코 참된 안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순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에 살펴본 이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써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힘써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무를 책임을 감당치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무개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무개라고 불리는 그 인물. 처음에 자신이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그 책임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였고 자신의 기업에 미칠 손해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의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그것을 순종하길 원하시지 뭐 이방의 종교들처럼 신앙이냐 칼이냐 그렇게 억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가 그 일을 포기하였을 때에 그는 잘하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까워했던 그 재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애지중지했던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한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되 힘써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그가 선포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시면 그를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힘세고 용감한 장수를 지칭할 때나 아니면 재능이나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서 여전히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직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자격과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올해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저에게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며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가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지만 그 일을 꺼려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그 친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하는 일이죠.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은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민족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때 그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 그 안에도 그 배타적인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자신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영광이 됩니까? 천사들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무슨 명예가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천과 곤고함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그 자신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힘써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족보죠. 이 한 가정의 구원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소외되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는지를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의 그 의미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바드는 동사인데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에서 오벳이 왔는데 오벳은 분사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아바드는 동사고 오벳은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된 한 여인의 그 삶의 이야기,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가 끊길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또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할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가 끊길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했는데 그 일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가 그것을 예측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한번 자비를 베풀 자신의 큰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의무를 감당해야지만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 재산의 손해를 피할 수 있는데 한번 눈을 한번 감자라고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실 구속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힘써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룻기 마지막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실 말씀을 가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동참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저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난주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의무를, 그 모든 약속과 그 맹세를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이 마지막 4장 결론에 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 계대 결혼법의 의무를 감당하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다말은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하였고 그래서 시아버지 되는 이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룻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죽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꺼져가는, 이제 몇 초 있으면 완전히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이제 소망이 없고 다 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신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난관을 다 꿰뚫고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제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황 갈대와 같은 그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난관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형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보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결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깨트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던져준 그런 책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오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의 선한 그 행동들은, 헌신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될 것 같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헛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